한 주간 뉴스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늘 CBS 이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지요.
네, 오늘 이은지 기자를 특별히 모신 이유는 지금 복지부 출입을 하고 있고 지금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한 지 닷새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 현장은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말 요즘 의료 대란으로 바쁘죠. 주 7일 뭐 이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복지팀은 이게 정책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사건 사고 챙기는 경찰팀처럼 저희가 막 매일 야근을 하거나 막 불침번을 서야 되는 일은 잘 없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빅5 포함 이제 전공의들이 줄 사직하겠다고 이제 예고한 20일은 네. 새벽 6시부터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뭐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다 근무를 중단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미리 앞에서 대기 타다가 찍은 건데 아마 이제 가운 벗고 대학병원 걸어나가는 젊은 의사들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 그럼 이은지 기자도 뭐 병원 현장에 가 있었나요?
네, 저는 그날 이제 송파구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출근했는데요. 그 장례식장 지나서 이제 응급의료센터 그렇죠. 네. 쪽을 보니까 네. 이미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고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안내말이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은 사실 베드, 그러니까 병상도 그렇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24시간 돌아가는 필수의료 최전선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수가 수용 능력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당직할 사람이 줄어드니 과부하가 제일 먼저 그러네요. 걸린 거죠. 네네. 그래서 로비에서 대기 중인 환자랑 가족들도 만났는데 이제 어떤 50대 여성분은 70대 어머니가 폐암 초기셔서 이제 네. 20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19일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네. 당일 아침에 병원에서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일정을 좀 미뤄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쩌나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한두 시간 후에 원래대로 오셔도 될 것 같다고 다시 전화가 왔대요.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했네요. 이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할 시점에는 이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신 상태였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전날 밤에 회진을 와서 죄송하다. 내일부터는 제가 못 봐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공의는 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원이 1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신촌 세브란스처럼 네. 물론 수술을 일찌감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축한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은 거의 중증이나 네네. 위급한 응급환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만성중증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언제 다음 진료를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네. 정부는 전국에 있는 그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또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군데군데서 구멍이 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80대 남성은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35km 정도 떨어진 분당 국군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공의들의 부재가 필수의료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뭐 벌써 전공의들 사직한 전공의가 만 명 안팎이라는 거잖아요.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지금 8천 명이 넘는다는 건데 그러면 숫자가 만 명이라지만 사실 이분들이 또 담당하는 환자 수를 생각하면 그로 인해 진료를 못 보는 환자 수는 더 많다는 네,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네. 그 사실 좀 큰 병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이제 네. 다니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술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술 이후에 뭐 항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큰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처치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네. 막히니까 정말 좀 큰 위급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사실 2020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계속 좀 묵혀온 주제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논의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올해 이제 2천 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게 되게 폭발적으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정부랑 대치해온 의료계라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의협을 네.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제 의협은 개원의가 회원의 70% 이상인 의사단체인데 지난해 1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된 지난 6일까지 정부와 의료 현안 협의체를 가져온 주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1차로 의협이 문제 삼아 온 거는 이게 보건 의료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큰 정책인데 정부가 당사자인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반면에 정부는 28차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의료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증원 규모를 우리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안 낸 건 의협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일정을 팔로우한 출입 기자로서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부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발표 자체가 다소 좀 급박하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 확정을 위해서 공언했던 프로세스는 이제 의협과의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1차로 논의하고 이제 2차로 의사들뿐 아니라 환자랑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네. 결정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의정협의체랑 보정심의랑 정책 발표가 다 6일 하루 동안 몰아서 진행됐습니다.
간만에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협의체의 경우 원래 설 연휴가 낀 그 주에는 복지부가 회의를 하지 말자고 정했다가 네. 거의 임박해서 열자고 의협에 급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4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고요. 네, 네. 그 보정심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 외에 참여하는 위원들만 20명이 넘는데 네. 1시간도 채 회의를 안 하고 끝나자마자 장관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 안건도 사전에 고지가 안 됐다고 하고요.
정말 이건 좀 그럼 또 급하게 한 면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증언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정부가 답정너처럼 숫자를 이미 못 박아놓고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또 이건 언론에서도 검증이 아직 안 된 부분인데 의협은 정부가 협의체 회의 때 네. 구체적으로 2000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는 1년 동안 논의한 사안인데 네. 의협이 전향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측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록이라도 까고 어느 쪽의 말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할 기회를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의사들은 그렇다 치면 전공의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뭔지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네. 이제 국시를 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 중인 과도기에 있는 네네. 의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니며 배우는 인턴이 있고 이제 전공 과목을 하나 딱 정한 후에 3, 4년간 훈련받는 레지던트로 나뉘는데 네네.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전공의는 두 신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체크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인턴 레지 합쳐서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하면서 이제 교수님 등을 도와서 환자들 회진하고 수술 등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가장 오래 자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네. 즉 대전협의라 불리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의협과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선배격인 그쪽 의사들보다 의대생 쪽의 연령대가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의학교육 측면에서의 우려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고요.
전공의들은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재 대대적으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 단체도 한꺼번에 현행 정원의 65% 이상을 늘리면 해부학 같은 기초 의학 교수는 어디서 구하란 거냐. 의대 교육이라는 게 강의실에 의자 하나 더 갖다 놓는다고 되는 거냐. 이제 등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전공의들도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다 이 주장인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그 전공의 파업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MZ세대라는 점까지 결합을 해서인지 모르게 굉장히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
때문에 파업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이 더 차가워진 거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그럼 지금 이제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정부도 의사들도 지금으로서 뭐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어쨌든 끝은 나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2020년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일단 정부가 밝힌 증원 규모 그리고 추진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400명이 어떻게 보면 훨씬 현실성도 있고 타협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네. 커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2000이라는 숫자는 너무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공식화된 후에는 오히려 절충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2000도 최소한의 증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단이든 개별이든 사직서를 수리해 줄 뜻이 없다.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또 4년 전 같은 선처나 사후 구제는 없다. 이게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고요. 이제 이에 맞서서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20일 비대위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네. 의사를 매맞는 아내, 환자를 자식, 정부는 폭력적 남편에 비유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가 아니라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입니다. 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갇지 못할 거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은 엄마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심정이라고 저한테 톡이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 사태를 막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정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대위 주수호 언론 홍보위원장 발언을 들었는데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제 생명권이 네. 의사들의 사직할 권리,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더 앞선다 이제 이렇게 맞섰는데 박민수 그러면, 네. 차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토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뭐 의협 측 발언도 사실 이거를 가정폭력 이런 거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양측 다 강대강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공의 단체 그 박단 회장이 네. 이번 문제는 1년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네네. 했고요. 2020년보다 사실 장기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그때와는 달리 이제 100분 토론 또 이제 복지부 차관과 의협 비대위원장이 이제 맨투맨으로 생방송 토론에 나서는 등 네. 정부와 의료계가 공개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점, 또 국민들의 관심이나 증언에 대한 지지가 훨씬 뜨겁다는 점도 변수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응급실을 담보로 파업에 네. 나서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좀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 많이 나고. 하죠.
아, 많이
하고.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막 대규모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는 좀 힘든 구조가 있는 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나 유럽이 이제 의사들 파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좀 다른 게 유럽은 이제 의료가 거의 공공의 영역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 같이 아예 NH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의사들은 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요.
네네 네. 공무원이고 그 급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뭐 의사가 이제 개원을 하더라도 얼마 이상 진료 횟수를 내가 보험 적용되는 그 환자 횟수를 제한을 해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몇 명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죠. 이해가 안 되긴 네. 하네요.
이게 그 이제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네. 공공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공공 의료 쪽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 연봉 이런 부분이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뛰는 것만큼 더 많이 벌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네. 뭐 본인 시간 할애해서 더 일을 하거나
그렇죠. 차라리 인원을 더 많이 늘려주면 네. 좋겠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죠. 네. 거꾸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일단 GP라고 해서 그 동네 주치의를 통해야 이제 상급 병원으로 갈 수가 있고 무조건 뭐 병원 응급실 가고 막 이렇게 못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제도 밖에 이제 영리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리 병원은 이제 보험 적용 안 받고 그냥 내가 내 돈 다 내고 가겠다. 대신 엄청 비쌉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 공공의 영역이 대단히 크고 네.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일단 그냥 내 돈 내고서라도 좀 빨리 받겠다 하는 제대로 받겠다는 네, 그런 데는 네. 이제 돈을 많이 내고 가서 의료를 받는 이제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는 뭐 공무원들, 뭐 직장인들과 똑같죠. 연봉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뭐 그런 수준인 거지. 지금같이 뭐 의대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여기 같은 경우 그러면은 네. 민간 의료 뭐 아까 뭐 따로 이렇게
영리병원
그 영리병 네.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도 없겠어요.
영리병원은 파업을 하지 않겠죠. 네. 그냥 그 연봉에 따라서 그냥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하고 유럽 뭐 이런 데랑 비교하면 좀 안 맞아요.
아.
예, 우리나라 시스템은 상당히 좀 독특한 게 예, 완전히 자유 경쟁 이런 영리병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식으로 공공의료에 100%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료 서비스를 이제 소비하는 쪽은 건강보험으로 공공화가 돼 있는데 네. 의료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병의원 쪽은 시장 경제에 가까운 형태,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시장 경제에 가깝다고 하기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여러 가지 정부 규제 안에 얽혀 있지만 어쨌든 보면은 좀 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우리 다른 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 이렇게 나가면 좀 안 맞아요.
단순 비교는 네, 좀 어렵네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역들을 다 봐도 뭐 우리 회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은퇴하는 네,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의사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닐 수 있는 의사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네, 줄어드는 것도 맞고. 게다가 이제 또 고령화 인구가 또 늘어나면 그만큼 또 의료 수요는 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의사가 좀 줄다,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를 어떻게 늘릴 거냐, 어떤 방식으로 늘릴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조금 더 앞으로 보자면 앞으로 인구 수 자체가 줄어들면 어떡할 거냐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앞으로 지금처럼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뭐 보면은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좀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구하고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의대 증원은 많이 늦었다. 그것도 네. 너무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늦은 것 같아요. 네.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파업했던 첫 번째 의료 대란이 있었는데 2000년대죠. 네. 2000년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외로 10% 줄여줬어요.
그때 의학 분업을 약속하면서 의대 정원을 고정시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하기는 어려워지고 의사가 되고 나면 면허 박탈되는 건 더 어려워지니까 의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의사들을 바꿀 수는 더 커집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처음 시작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2020년에 아까도 뭐 논의는 됐지만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명씩 확대하겠다. 지금보다 훨씬 온건하긴 한데
네, 네.
그때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은 나 국시 안 봐 이러고 이제 막 자퇴를 하고 맞아요. 막 이랬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무기한 연기되고 국시 네. 안 보겠다고 의대 떠났던 학생들 다 복귀했습니다. 다 의사 시험 그 다음 해 봤어요. 다 구제가 됐고요.
네.
왜냐? 의사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맞습니다. 네. 네.
한참 이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접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의정 갈등을 보면 한 번도 정부가 이긴 적이 없어요. 의사들은 이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약간 이런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파업이 좀 진행 중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얘기가 좀 샜지만 의대 정원 문제로 몸살을 겪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본도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은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고 영국, 독일, 미국 뭐 대부분 다
네.
거의 한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 부모 은퇴 연령하고 맞물리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 나가려면 한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네.
의대 6년, 그 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1년 정도
네.
그러잖아요. 이게 의사 공급을 제대로 하려면 11년 전에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의사가
부족한데.
필요하면
네.
지금 부족해서 지금 늘려봐야 십몇 년 뒤에 이제 의사들이 갑자기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기를 좀 놓쳤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래서 지금 2천 명 늘리겠다 하는 건 사실 자대는 좀 충격적인 네, 좀 숫자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릴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합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려야 된다는
늘려야 된다.
부분 지금은.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병행돼야 될 부분이 비선호 진료 과목 문제. 그 다음에 지역 특히 이제 농촌의 의사 부족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정원만 늘려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의대 정원만 대폭 늘려놓으면 앞으로 이제 수련 병원에 이 전공의들이 넘쳐나고 그럼 피안성 여기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뭐 서로 가겠다고 난릴 테니까 너무 너무 가기 힘들어질 테고 그러면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펼쳐질 테니까 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이게 묶어놓는 정책이 없으면
네.
지역 의대에다가 인력을 증원시켜 놓더라도 다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그럼요. 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뭐 자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도시 이제 수도권 이쪽으로 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개원해놓고도 병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더 생길 텐데 이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뭐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뭐 한 2천 명 더 풀린다 그러면 아찔한 거죠, 사실은. 아찔한 그쵸? 거고. 네. 네. 그래서 일단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이제 필수 의료가 아닌데 의사들이 몰리는 이런 요인. 돈이죠, 돈. 비급여 진료가 많은 데는 뭐 의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게다가 이제 실비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네. 비급여 진료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이런 데는 돈을 많이 버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뭐 애들 아무리 많이 봐도
많은데.
이거는 그냥 수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연봉이 낮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냥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네, 그러니까 인기 진료과 같은 데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다음에 비인기 진료과에서 돈을 많이 못 가져가는 이 부분을
맞아요. 네.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문제인데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의 지역에 지역 정원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역 정원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몇 퍼센트는 지역 정원이다 해가지고 네. 아예 이제 박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정원은 학자금이 면제되고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대신에 11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딴 데 못 가요. 딴 데 못 가고 4년은 게다가 교고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다가 이제 전공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뭐 성형외과를 바꾸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원받은 돈을 다 토해내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이제 돈을 대신 내주고
네.
의사 스카우트해가고 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지역 이탈 의사 고용하면 병원에 보조금 삭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못 간다.
아예 유출된 유인이 없네요.
너네들 못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좀 많이 해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조금 하나 더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잖아요. 병역 대신에 네. 내가 보건소 가가지고 교고지 근무를 해요. 그렇죠. 실제로 네, 네. 모든 남자 의사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좀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지역 정원제를 운영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리고 이은지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왔고 한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자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서로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 자체는 찬성이고 뭐 국민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또 이제 환자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강공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뭔가 막다른 곳으로 계속 몰아붙이듯이 되면은
네.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도 약간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생방송이나 뭐 하여튼 공개 토론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쪽으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네.
대화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의료계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에 2천 명 증원이 교육 여건이나 아니면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재반 환경을 볼 때 좀 무리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증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규모에 대해서도 약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네.
시그널을 주면 좋을 것 같고 의사들도 일단 현장에는 조건 없이 돌아가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해주면
네.
조금 그래도 예, 절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대위 주수 언론 홍보위원장 발언 중에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한다 이 말이랑 또 오히려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 다 환자를 지금 볼모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얘기한 대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번에는 꼭 마무리되고 또 빨리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이은지 기자, CBS 장규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